네, 여러분 오늘 우리 12월 둘째 주 대강절 둘째 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 우리 개신교에서요 참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캐톨릭에서 너무 마리아를 숭배하고 지금은 뭐 공식적으로 마리아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성모까지 더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4의 중보자, 대속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를 얘기를 하면 굉장히 또 그게 또 떠오르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성경에 여인들의 믿음에 믿음 좋은 여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마리아 같은 자가 있는가? 별로 없어요. 정말 자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드러낸 게 없잖아요, 마리아가. 그렇죠? 그런데 묵묵하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에는 남자라면 바울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여자라면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개신교에서는 그 캐톨릭에서 하도 숭배하고 이렇게 지켜 세우니까 의도적으로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잘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를 높이자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다 이렇게 잡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온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단돼요. 예수님이 그냥 영적으로만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게 되어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없어요. 그렇죠. 동정녀 탄생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남편이 요셉인데 결혼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가 찾아가서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구세주가 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그런데 이 요셉은 유다지파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지파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도 유다지파 가문, 다윗의 가문 출신입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이 마리아의 한 여인의 인생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참 아마 여러분 딸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그러고 축복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딸이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평범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가장 평범한, 정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여인인데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 그런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한 여인의 인생을 보면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거는 없어요. 아무도 체험하지 못했던 동정녀 잉태. 여러분 이거는 죽을 일이에요. 이때 당시에 여인의 그 신분이요 남자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과거에 많은 민족들이 그랬지만 유대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경전이 탈무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탈무드, 그렇죠? 탈무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탈무드를 여인에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갖다 버리는 게 낫다. 그럴 정도로 우리 여인분들 얼굴이 갑자기 좀 심각해지시는데 유대인들이 그랬던 얘기예요. 제 생각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아무런 사회적인 지위가 보장이 안 됐던 분들이 여성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여인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다? 큰일 날 일이죠. 그러면 뭐 당장 돌 맞아 죽죠. 사회적인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뉴스에 헤드라인으로 나고 막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여기저기서 막 그 riot 그 뭐라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고 막 그럴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그걸 알았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그거 이상이에요. 차라리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하고서 혼자 내려왔다 그랬을 때는 아마 사라는 뒤집어질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사 누구죠? 자기 딸 바친 사람. 예. 입다라는 자가 자기 딸을 번제로 바쳐요. 왜?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우리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마리아의 케이스는 더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목수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지금 자녀를 육신의 자녀 요셉과 상관없는 예수님을 맨 먼저 낳고요. 그 다음에 아들 넷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그렇죠? 첫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고 사실은 둘째가 야고보예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가 아버지 이름을 따서 요셉. 그리고 넷째가 유다. 그리고 막내가 시몬. 그리고 딸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몇 명인지 안 나와요. 그냥 딸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녀를 일곱 이상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인생을 또 보면 뭐 여러분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성경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에 나올 때만 예수님이 서른 살에 공생에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벌써 요셉은 없어요. 아버지는 없어요.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아이들 다 자라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정의 경제를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목수로서. 자녀 적어도 일곱을 여인의 혼자 몸으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뭐 여성들에게 이렇게 잡들이 많이 일할 때가 많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여인들과 고아들은 여러분 돌볼 사람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때가.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이 비참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끔 보면 아이들 뭐 두셋 정도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었다.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워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시대도 지금하고는 상대도 안 되고 비교할 수 없고 자녀가 일곱이에요. 일곱 이상이죠. 그런데 여자 혼자 몸으로 야, 참 남편 죽었을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보통 성경 읽을 때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마리아의 조금 배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하고 먼 친척간이었어요. 사촌인지 육촌인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친척간이었어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훨씬 많았고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6개월 정도 됐을 때 마리아가 임신해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먼 친척이 되고요. 또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오는 또 이름이 있죠. 세베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막 나오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아버지가 세베대고요. 그 어머니가 살로메라는 여자예요. 살로메. 그런데 그 살로메와 마리아가 자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 야고보와의 관계는 뭐예요? 이종사촌 간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은 그 세베대는 쉽게 얘기하면 선주였어요. 선주.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야고보와 안드레가 쉽게 얘기하면 그 하이어가 돼서 고용이 돼서 그 배에서 일해주는 어부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 배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는 약간 재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요한은 안 도망가요. 여러분 벌써 부활절 한참 지나서 다 잊어버리셨어요? 요한은 안 도망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그렇죠?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렇죠? 요한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만. 왜 그런가? 거길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배경이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그 아버지가 선주기 때문에 그런지 좀 그런 배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정말 갈릴리 지역에 가장 평범하고 뭔가 자랑할 거리가 없던 이 여인 마리아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성경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유대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을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메시아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분명히 마리아는 천국에서 누구보다도 큰 상급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육신적으로만 보면요, 너무 고난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래 전에 이렇게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글쎄 아마 다 아실걸요? 강제구 소령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예, 강제구 소령 그렇죠? 누굽니까? 그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그 부하가 핀을 잘 뭐 해가지고 수류탄 핀을 뭐 해가지고 하다가 그걸 떨어뜨렸잖아요. 그거를 자기 몸으로 덮어서 다른 사람 다 살리고 혼자 자기 몸은 완전히 폭파돼서 돌아가신 그분이잖아요. 뭐 저는 안 가봤지만 한국의 육군사관학교 가면 그 사람 그 동상이 있다 그래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자기가 희생함으로 해서 그 부하들을 다 살린 거니까. 근데 제가 읽은 글은 뭔지 아세요? 그 부인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땠겠는가? 정신 나갔지. 아이들하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자 그런 식으로 그 글 쓴 걸 제가 봤었어요. 우리가 그 강제구 소령 그러면 뭔가 이렇게 뿌듯하고, 야, 정말 그 자기를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막 그런데, 진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예? 나에게 일어난다면. 그럼 좀 끔찍해. 우리 자녀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야, 그러지 마라. 웬 꼭 너야 해야 되느냐. 어떻게든지 뜯어 말리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영어 표현에 여러분, 한국말은, 요즘은 한국말, 한국에서 가끔 쓰더라고요. 님비라는 게 있어요, 님비. Not in my backyard.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뒤뜰에는 안 돼. 그런 뜻이에요. 딴 데 하는데 우리 뒤뜰에는 안 돼. 여러분, 분명히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통 사람들이 체험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적인 머리로 계산하면요, 절대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에,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오늘 38절 말씀처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게 마리아예요. 계산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팍 빠르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 계산으로 다 걸러내요. 아, 이건 이래서 안 됐고, 요건 요래서 안 됐고, 아, 요건 요 정도만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못 살아. 계산이 너무 빨라요. 뭐 이 시대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마리아의 믿음은 아주 귀한 그런 이 방향을 제시할 겁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의 생각, 계산,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끝까지 이 일을 감당했던 자예요. 성경에 마리아의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끔 나와요. 그런데 중요할 때 나옵니다. 아주 중요할 때 마리아 이름이 탁탁 드러나요. 몇 군데 여러분 볼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포도주가 모자른 거예요. 뭐 우리처럼 지금 그럼 마켓에서 사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포도주는 마시고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대 지방에 물이 굉장히 안 좋대요. 물이. 그래서 그냥 마실 수가 없대요. 냄새가 나서. 그래서 와인을 조금 타는 겁니다. 조금. 그 안 좋은 냄새가 없어지도록. 그걸 포도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와인 있죠? 그건 독주예요, 독주. 아, 뭐 예수님도 드셨는데 뭐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 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음료수예요, 음료수. 그러니까 여러분 돌 항아리에 7개인가 있잖아요. 그렇죠? 7개인가 6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아니 무슨 포도주를 항아리에다가 채웁니까? 말이 안 되죠. 음료수란 말이에요, 그게. 음료수가 떨어졌는데 그것도 그 이 광야 지역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손님들은 어떡합니까? 그때 당시에 평균 이 결혼식으로 하면 한 일주일을 했다며, 혼인잔치를. 음료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마리아가 결정적으로 딱 나서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도 거기 계셨고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이 강림할 때 마리아가 거기도 있었어요. 그냥 이름만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곳에 탁 턱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봤고 제가 지금까지 잘하면서 있었던 교회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 보면요. 아주 중요한 때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행정을 오래 했잖아요. 작년에 딱 1년 전에 딱 1년 전 12월 8일에 제가 캄보디아에서 한국 들렸다 돌아온 날이에요. 오늘이 8일이. 그때도 제가 한국에서 민 목사님 방문했거든요. 거기 손님들이랑 같이 왔는데 목사님은 항상 저를 소개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아이 오 목사가 다 목회해서 난 몰라. 항상 그러세요. 다른 사람 만나면.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그냥 민 목사님은 저한테 맡기니까. 재직 임명하고 한 번은 우리 교회 뭐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막 수십 명씩 임명하고 명단 그거 제가 다 했거든요. 그거 다. 매년 세례받는 자들 문답도 제가 다 했었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다 보고, 과거에 여러분 우리에게 수련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1년에 기관별로 몇 차례씩 했으니까 진짜 뭐 한 1년에 수련회만 한 20차례 이상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막 극성적으로 막 참석을 해요. 무슨 학생회 하는데도 막 그 저 중년 여자분이 거기도 다 참석, 말씀 듣겠다고. 그런데 놀라운 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진짜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없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제가. 여러분, 저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이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오래전에 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저는 그 시간에 학생들하고 밑에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카세트로 할 때 카세트. 그래서 뒤에서 제가 나가면서 그 설교 시작할 때 그걸 맞춰서 딱 눌러놓고, 그러면 이게 오로 리버스로 탁 돼서 끝나면 바로 돌아가요. 그때는 우리가 설교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때라. 여러분, 옛날 카세트 생각나세요? 카세트 처음 시작할 때 보면요,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한참 그게 한 10초 정도 있어요. 그럼 그거 왕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초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봤더니 카세트가 그 녹음, 카세트 녹음하는 게 새로 나왔는데 클리어한 게 딱 들어가면 탁 바뀌는 거예요. 사이드 B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샀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로 탁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해서 60분짜리로 원본을 항상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서 저는 학생들하고 하고 다 끝났어요. 안 내려와요, 어른들이. 한참 지났는데도 안 내려와요. 그날 민 목사님 삼손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만 1시간 반 정도를 하셨어요. 설교만. 주일 설교를. 그때 내려오셨거든요. 근데 우리 이정옥 권사님이 팍 뛰어내려오시며, 그래서 막 얼굴이 상기가 돼서. 근데 제가 전도사님, 오늘 거 녹음 됐죠? 야, 1시간 됐죠?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분은 그런 때는 안 빠져요. 다른 거는 조금 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하다는 안 빠져요. 어떤 분들은 뭐 여기 다 다니는데 중요한 모임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몰라요. 뭐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 비하면, 베드로에 비하면 훨씬 좋게 나타나요. 그리고 별로 이야기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렇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 예수님 출생이 중요하니까 그때 그거 잠깐 나오고요. 중간에는 뭐 여기저기 잠깐 이름만 비춰요. 마리아를 중심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정말 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절대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맡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을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밟고 인류를 죄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구원하고 회복시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여인의 몸을 빌어야 돼요. 누군가는 남자에게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리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정말 이런 마리아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교회 와서 복받겠다고 와서 하고 병 낫겠다고 하고 무슨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이상한 체험하기 위해서 오고 전부 자기의 목적이 있어서 와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무슨 목적이 있었습니까? 마리아는 목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와서 그 목적을 주셨지요.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정말 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정말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여기에 마리아의 기준, 마리아의 어떤 바램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용하셨는데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마리아의 믿음을 사용하셨어요. 이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일생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아무도 체험하지 못한 것을 유일하게 체험한 자예요. 남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아이를 갖는, 여러분 그런 자가 마리아밖에 누가 있습니까? 이것도 마리아가 계속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 한 번, 딱 한 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받아질까요? 저는 지금도 의문이에요. 제가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마리아에게. 이게 어떻게 받아졌을까? 여러분, 마리아가 좀 덜 떨어져서 생각이 없어서 그냥 뭐 그러지 뭐 그랬을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잉태한 그것 때문에 이때부터 마리아의 고난은 시작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이때부터 고난 시작돼요. 아이를 출생하자마자 지금 우리말로 해야 몸조리도 못하고 애굽으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애굽까지가 적은 거리가 아니죠.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몇백 마일이 돼요. 거길 가야 돼요. 아니, 보통 여인들이 출산한 후에는 보통 뭐 저는 제가 보니까 뭐 한국분들 보니까 한 달 이상? 길게는 세 달까지? 몸 조심하고 그러잖아요. 무거운 것도 안 들고 그러잖아요. 여행은 말도 못하고요. 그런데 그 아이까지 데리고 애굽까지 가야 돼요. 야, 참. 그것도 여러분 출산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만삭의 몸으로 호적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만삭의 몸으로. 아니, 하나님도 조금 너무 무심하지 않아요, 좀? 좀 이렇게 적당하게 좀 시간을 좀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삭을 좀 피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건 다 걸려요, 마리아는. 우리가 이 일하면 내 인생을 왜 이럴까? 우리 그랬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최악의 수준이에요, 최악의 수준.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었을 때 남편을 잃고 자식을 일곱 이상을 키워야 됐어요. 그랬는데 장남인 예수님은 또 이제 서른 살 되니까 또 자기 갈 길 간다고 공생이라 그래서 또 나가버리네. 여러분, 뭐 여기 여인분들 많잖아요. 엄마들은 아들을 의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별히 장남.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어제도 전화 왔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장남이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마리아는 희미하게 알았어요.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뭐 출생하기 전부터, 임신하기 전부터 천사가 알려줬고. 그렇지만 여러분, 마리아도 똑같은 우리랑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똑같은 감정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얼마나 그 장남, 가장 의지했던 남편도 없이 의지했던 장남이 떠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쓸쓸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장남, 또 가장 아끼던 장남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것을 눈으로 봐야 돼요. 아, 저도 주위에 가끔 보면 자식을 먼저 보낸 그런 부모님들, 그 마음을 저는 이해 못해요. 그러니 옛말에 뭐라고 해요?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지금 마리아가 남편도 없이 그것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평생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두 사람을 만나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시므온과 안나라는 자예요. 시므온은 남자고 안나는 여자죠. 그런데 시므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안고 성령이 하게 하신 것이죠. 35절에 보면, 누가 보면 2장 35절에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 잘못됐던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칼로 마음을 찌르듯 하겠대요. 아마 마리아도 이런 마음의 고통을 얼마나 평생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임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마리아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겉으로 나타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의 모습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이게 고난으로 올 수도 있어요. 고통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은 거의 없어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높이지 않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마리아도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가요. 맞죠, 여러분? 마리아도 원죄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이거 부인합니다. 원죄 없다 그래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 Mother of God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로 인정을 하지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일을 감당한 겁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요.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 임신했다는 것은 지금 성경에만 나타난 것이지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으면 그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마리아를. 왜?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나시는 이것을 위해서는요. 하나님 모든 것 다 동원하세요. 이거 방해하면요.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셨어요. 구약 보세요. 무슨 능력이라도 하나님이 다 동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구약의 모든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결정적인 마지막에 그 역할을 감당한 게 마리아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그냥 육신으로 잉태해서 출산했다 그 정도지만 그것을 위해서 마리아가 겪어야 했던 여러분 그 생각이나 이 마음이나 고민이나 머리로 이해가 됐겠어요 그게? 이해 안 되죠. 한번 받아들였다고 여러분 그게 한번 받아들이니까 그다음부터 아무 갈등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믿는데 또 조금 지나면 또 갈등 오잖아요 여러분. 마리아는 안 그랬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한 번도 겪은 일이 없죠. 겪은 적이 없는 일이에요. 이 고민과 이 갈등과 이건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나는 머리 이해 안 된다. 그런데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머리로 계산해서 받아들여져서 믿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거 이전에 안 받아들여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안 믿으실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 이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의 뜻이라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을 못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난 못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우선돼야 될 줄 압니다. 마리아가 처음에 오늘 본문에 천사가 와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예언을 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앞으로의 마리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다 몰랐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무조건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 때문에 뜻으로 그렇게 됐다. 그게 받아들여져요, 지금은, 지난 다음에는. 그런데 그 고난이 시작할 때 앞으로 이러이러한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 안 믿으라고 했던 분도 많을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이끌려 가는 것뿐이에요. 아, 목사님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의 인생에. 여러분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들은요, 여러분 계획대로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배경에서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 이해 안 돼도. 그런데 마리아는 그대로 오늘 38절 말씀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고 고난이고 동시에 축복과 영광이에요. 우리는 자꾸 축복하고 은혜 영광과는 자꾸 이거를 그냥 육신적으로만 하나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영광과 축복에는 고난을 통해서 오게끔 하나님이 하세요. 이거 가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받아야 돼요. 마리아는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고.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여러분 야고보, 그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초대교회 장로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는 이 담임 목사라고 그러면 얘기하면 베드로가 기독교 수장이었고요. 평신도 중에 최고 지도자는 야고보였어요. 그리고 넷째 아들이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 네 명 중에서 두 사람이 성경의 저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동생들이 제가 언제 오래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왜 그러냐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고보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어땠을까? 죄가 없는 형이에요. 형한테 여러분 야고보가 형, 예수 형한테 한 번이라도 두들겨 맞은 적이 있을까요? 예? 예수님인데? 그런 거 없죠. 형이 한 번이라도 동생 것 뺏고 이용해 먹고 그런 적이 있었을까요? 없지요. 없어요. 그런데도 섭섭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과 다른 동생들과 똑같이 대할 수가 없어요. 아,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아무런 허물이 없어요. 예수님은 허물이 없으시잖아요. 동생이랑 비교하기 싫어도 비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됐죠. 아버지도 없어서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동생들은 어떻게든지 서로 먹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는 말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큰 놈이 너무 뭐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둘째 놈이 그렇게 안 좋은 나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쪼그라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떻겠어요? 거기다가 또 형이 가족 경제를 맞춰서 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떠나버리는 거예요. 공생에 나간다고. 그게 누구에게 갔겠습니까? 그 다음 동생인 야곱에게 왔을 거 아니에요. 형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는 것과 가족들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 야고보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막 제자들과 다니실 때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래서 친척들하고 형제들이 잡으러 와요. 한 번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문전박대해요. 어머니를 누가 내 뭐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너희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만나주지도 않아요. 이야 참. 그러면 형제나 어머니가 아유 쟤는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런데 그 형제 야고보, 가장 상처가 클 수 있는 그 야고보가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증거들이에요. 그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마리아가 또 얼마나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썼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성경에는 몇 군데 나옵니다. 마리아가. 그런데 이때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요, 마리아가 초대교회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가장 어른 아닙니까? 여자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초대교회에 아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중요한 구심점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마리아를 인도하신 분이,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마리아가 열심히 해서, 마리아가 착해서 성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말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 시간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죠. 그것이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말이 정말 맞는 얘기할지라도 말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훨씬 빠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들죠.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가만히 못 있잖아요. 한마디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요건 요런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 마음 바뀝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잘못된 거 지적하면 여러분, 그래요? 그러고서 내가 잘못했네요. 그리고 마음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마리아에게 일어났고요. 심지어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장남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것도 마리아는 감당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구체적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 가신다는 뭔가 희미한 것이라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에게도 똑같지만 그런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이 마리아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바꿔가시고 나를 이끄셨다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아주 강력하게 사인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확실한 사인이 없어서 오랫동안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진짜 날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정확하게 사인을 딱 주시면 좋겠는데 응답을 안 하세요. 그게 어떨 땐 6개월이 된 적도 있고요, 어떨 땐 1년이 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기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냥 yes or no, 지금 당장 주시오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저는 마리아가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7절, 48절에도 보면 마리아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46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요. 거기 47절부터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마리아가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정말 복된 자리에 앉혀주셨구나. 그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 이 확신이 있었어요, 마리아에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딱 사라지면 자꾸 그거에 대해서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왜 나만 이래야 되고 왜 이렇고 자꾸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 마리아같이, 마리아가 우리보다 여러분 도덕 윤리적으로 나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마리아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그걸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게 안 보이면 이제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다 불평거리, 원망거리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내 삶이 지옥이 되는 거죠. 마리아는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확인하면서 살아간 결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거룩하게 감당해 나갔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 승천 후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가 기도할 때 거기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기에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분명히 기도의 여인이었을 겁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이렇게 뭐 기도하고 이런 얘기 모습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마 마리아는 분명히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러면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여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마리아를 높일 건 없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여인 중에 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자분이 더 많아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정말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배워야지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 마리아로부터 이런 믿음을 배우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